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트로이트 피자 드셔보셨나요? 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네. 어제 특점 이사 마치고 청년들이랑 처음 어른들하고는 뭐 다른 분들하고는 식사를 뭐 3주 좀 넘었습니다만 좀 몇 번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뭐 먹을 거냐 하니까 피자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피자는 예, 안 드시던데 그래서 자기들 그 디트로이트 피자 먹으러 간다고 뭐 스퀘어 피자라고 사각형 모양 빵이 두껍다고 그 여기 와서 피자 먹어봤냐 하길래 제가 코스트코 피자는 먹어봤다니까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원인지 기대를 하면서 또 한국 있을 때 TV 보면 이 관광 오는 분들이 이 디트로이트 스퀘어 피자랑 제일 유명한 건 시카고 피자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 시카고 피자 이렇게 막 우리 백설기처럼 한국에서는 두껍게 해서 파는데 그거랑 그 뉴욕 피자. 뉴욕 피자가 제일 이탈리안에 좀 가깝죠. 동그랗게 해서 파는 피자. 그리고 한국에서 막 텔레비 같은데 그 맛집 이런 거 하는 데서 그 미국 피자들 이 세 개는 좀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 그 문화 체험이다 생각하고 청년들이 맛있다고 해서 가서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뭐 예, 코스트코보다 뭐가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청년들이 맛있게 먹어서 뭐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와서 또 이렇게 음식이라는 게 단지 맛뿐만 아니라 이, 또 이 지역의 이 나라의 문화를 또 드러내는 거니까요. 또 청년들 덕분에 좋은 경험을 예, 가끔씩 한 번씩 먹기에는 괜찮은 음식 같았습니다. 예. 오늘 복음은 또 복음마다 이 유명세가 조금 다르긴 하죠. 어떤 복음은 좀 많이 유명하고 복음의 어떤 부분은 좀 덜 유명하고 한데 오늘 복음은 상당히 유명한 산상설교 부분이죠. 예수님이 군중이 아마도 갈릴리아 쪽이었겠죠. 거기서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모이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 서고 군중들이 아래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이 군중들 보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산은 한국의 산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고 군중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 그런 모양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고 또 내용으로 볼 때는 진복 8단 행복에 대한 8가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이 그 나머지 일곱 개의 행복을 이렇게 아우르고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의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인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라는 계명이 사실 그 나머지 아홉 개의 계명을 품고 있거든요. 아홉 개의 계명을 잘 실천함으로써 1번 계명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첫해 1학년 1학기 때 이 미국의 그 메리노레 수도의 신부님과 함께 영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영어 수업을 하면서 신부님께서 자주 이 신앙적인 소재랑 주제들로 그 영어 공부를 해주셨는데 하루는 신부님이 이 구약의 십계명은 이제 교회의 최상위 계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님이 막 왜 우리는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아직도 교회의 계명을 이야기할 때 누가 신자 아닌 분이 교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십계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의아하다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열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십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계명을 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인 산상설교 진복 8단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끄럽지만은 그 저 1학년 이제 갓 입학하고 뭐 고등학교까지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데려다 놓으시고는 하여튼 고3 때까지 열심히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이 진복 8단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마치고 어쨌든 호기심이 크게 동해서 아니 십계명을 대체할 계명이 복음에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영어 수업 마치자마자 풀이 났게 기숙사로 달려 내려와가지고 성서를 뒤져보았죠. 그렇게 산상설교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그때 제 느낌은 사실상 이 실망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십계명을 대체한다는 건가라는 게 저의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누가 보아도 이 계명, 이 법조문의 형식을 딱 제대로 완전하진 않지만 띄고 있는데 진복팔단은 제가 그때 아무리 봐도 이 십계명처럼 계명이나 법조문처럼 보이지도 않고 내용조차도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뭘 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당시에 저는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십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계명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은 그 신부님의 그 말씀은 사라지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 한 군데에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찾지 못한 것일 뿐이다. 지금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그 어떤 제 자신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지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학생으로 나중에는 사제로서 생활해 나가면서 제가 어느새 조금씩 그 신부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몇 가지 이 말씀도 그렇지만 이름도 제가 잊혀지질 않는데 그 이름이 마필운이었습니다. 그 하여튼 누가 지어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랬고 또 그 신부님이 그 축제 때 학교 축제 때 이렇게 노래를 한 곡 하셨는데 그때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 맞나요? Country Road, Take Me Home to the Place 이 노래 맞죠? 그죠? 그 노래를 그렇게 구슬프게 부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저 영감이 뭘 저렇게 구슬프게 노래를 하나 싶었는데 제가 로마 가니까 제가 딱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 얘기를 노래로 표현하셨던 거죠. 하여튼 오늘 독서들, 1독서, 2독서도 저희 관점에서는 이 산상설교의 정신에 대해서 이 구약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1독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2독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오늘 두 개의 독서에서 공통되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죠. 마음의 가난함, 또 겸손, 약한, 약함 이런 것 등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단어들을 아우르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근본이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느님의 사랑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의 가난함의 바탕을 두지 않은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바탕이 자기 비움, 자기 낮춤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채움, 자기 욕심이 되는가에 따라서 뭐 부르는 건 똑같이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구분지어 볼 수는 있지만 이 구체적인 또 삶의 모습 안에서 사랑을 이런 식으로 구분지키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감각 안에 들어오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적인 것들로 이 사랑을 치장하는 것이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 치장 가운데 하나가 말이고 그 치장 가능한 말 가운데 흔한 예 하나가 이게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말도 있죠.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아랑곳 없이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자주 쓰게 되는 이 말, 뭐 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도가요. 또 꼭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말하는 본인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은 이 말.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 사랑이 아닌 것이 이렇게 섞여서 공존하는 이 장소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것들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게 됩니다. 사랑과 사랑 아닌 것이 섞여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 사랑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동시에 사랑 아닌 것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회심의 가능성도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랑을 살아가다가도 또 사랑 아닌 것을 간혹 잡게도 되는 게 부족한 우리들의,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튼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계시죠. 그 온전함을 방해하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그 사랑의 존재감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사랑 아닌 것에서 사랑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 아닌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버려진 곳에서 버려진 이들이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됩니다. 여기서 불가능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 때문이죠. 사랑과 섞여 살아갈 때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존재들이 어떻게 사랑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고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겐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그들의 어떤 어둠에 대한 보속을 또 그 속에서 철저하게 치른다면 그들에게도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그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또한 하느님께 맡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온전히 맡기고 나면 고민할 것이 줄어드는 게 우리들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느님께 이렇게 던져드리면서 우리의 고민들을 이렇게 없애고 평화를 찾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만큼 열심히 살아가면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구약에서는 그 수많은 계명, 또 공생활 때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최후의 만찬 때는 그 계명 두 개마저 하나로 합쳐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계명이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자기 비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랑 속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 또 잘 이어나가야겠습니다.